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의 기쁨과 힘과 즐거움이 되지를 못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말씀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내 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주의 도우심으로 주의 지키심으로 살고 있음을 깨달으며 다시금 주께 우리 온 마음을 둘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얘기는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육신으로 그냥 계시는 것보다는 떠나가시는 것이 더 유익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떠나가신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시는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우리 생각에는 그 예수님이 세상에 더 오랫동안 계셔가지고 하늘의 그 비밀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잘못된 걸 책망하시면서 그렇게 더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 더 유익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시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늘로 가셔야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는 그건데 그리고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일이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다. 그게 성령의 역할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처럼 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그 역할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이 사실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그 일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것은 항상 어떤 그 신비적인 또 우리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이적들, 거기에 우리가 쏠리기 십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책망이라는 거예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그겁니다. 근데 죄에 대해 책망한다. 그건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또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하신다. 이게 어떤 책망을 얘기하는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구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설명을 좀 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덧붙인 말씀 보면은 더 헷갈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것, 그 죄를 책망한다. 일기한 대로 그건 뭐 이해가 얼른 될 것입니다. 근데 의에 대하여라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그게 의에 대한 거란 거죠. 도대체 의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이 다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또 그게 어떻게 책망에 대상이 되냐? 그게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은 그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한 성령의 역할은요,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하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을 좀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오늘 얘기 앞에 이제 13장쯤 가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십자가 사건 얘기하면서 어디론가 떠나가신다.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해도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히 제자들과 함께한다. 그 말씀까지 덧붙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간 함께 했지 않습니까? 3년간 다니면서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기적을 베푸시는 행하시는 예수님의 일을 이제 보면서 견뎌왔을 거란 얘기입니다. 또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수님이 메시아니까 장차 그 큰 능력을 가지고 또 새로운 세상을 일으킬 것이다. 자, 그렇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제 갖고 있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제 살아간다는 얘기죠. 주님 함께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 버린다? 떠나가 버리면은 자기만 남다. 그 말입니다. 제자들만. 우리만 남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 이 생각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왔는데, 그 믿고 의지하면 떠나가 버린다. 그럴 때 내 장면은 뭐고? 이런 근심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제자들의 근심, 그 근심이 뭘 의미하냐면은 그 제자들의 관심이 예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에게 있었다는, 그게 드러나버리는 그 순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께 관심을 두었다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떠나가시는지 떠나가시느냐 또 떠나가시는 곳이 어디냐 그게 우리한테 유익되는 것이 뭘까 또 이러한 점에다가 관심을 둬야 될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런 관심보다도 예수님이 떠나가지 말고 그냥 지금처럼 자기들과 계속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만 자꾸 드러내었던 거예요. 더구나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까지 예수님이 덧붙여버립니다. 또 16장 2절에 보면은 주님이 떠난 뒤에 제자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죽임도 당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희망이 왕창 무너져버리는 그 순간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움받는다, 박해받는다, 출교당한다, 죽임까지 당한다. 그게 이제 우리에게 기다리는 장례다. 아니 그런 말을 듣고도 근심이 안 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당연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실 때는 그런 근심이 그냥 자기들 장래에만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근심일 수밖에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 보시는 시각이라 그 말입니다. 결국 예수님 볼 때 제자들은 자기의 그 구원의 문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통 관심을 두지 않고 그냥 이 세상에서의 장래에만 마음을 두고 그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이것이 주님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장차 닥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한 그 일이 닥쳤을 때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다. 그렇게 예수님이 또 얘기를 하십니다. 그 실족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입니다. 미움이 있고 박해 있어도 그것을 너희가 그냥 당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 그 말입니다.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서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밖에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것하고 달라버려요, 시각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진리로 인도해서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을 보게 하실 때에 그때 가면은 자기가 당하는 미움과 박해, 출교, 죽음의 그 사건까지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그걸 다 보게 되어지면은 자신을 미워하고 출교하고 박해하는 바로 그런 것들이 진리와 상관없는 진리 바뀌는 자들의 모습이구나 이걸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명목으로 예수를 믿고 다른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진리 안 보게 되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진리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그런 핍박이 있고 미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자들이 진리로 인도받음으로 인해서 누리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은 유익이란 게 뭐냐면요. 진리를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 세계를 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세계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을 보게 되면은 세상에서 보게 보는 것과는 전혀 딴 편의 세상으로 빚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는 이 땅의 것이 있고 없고라는 게 중요한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밖에서는 이 땅이 있다는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 밖에서는 땅의 것이 없다, 남보다 적다, 그 실망인데 예수 안에서는 그게 실망이 아니고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진리 밖에 있는 것이오니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알게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그게 신자가 누리는 유익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오시면은 뭐 제자들이 미움받고 박해를 봐도 끄떡없는 강심장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진리 밖에 있는 것이냐 뭐가 진리 안에 있는 것이냐 이러한 분별 그런 시각이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유익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설령 미움과 박해를 받아도 또 출교를 받고 죽임을 당한 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것이 진리 밖에 있는 모습이라는 걸 보게 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얘기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얘기는 성령이 오심으로써 진리로 인도받게 되고 진리로 인도받으면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요 그냥 눈에 보이는 예수를 의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없으면 아니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이 그들에게는 뭘 의미하는가 이것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그냥 함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 죄의 문제, 생명의 문제 다 떠나가지고 내 장래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이런 생각만 살아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계신 상태에서 성령이 오시면 안 되는 거냐 그 말이죠. 왜 꼭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야 성령이 오시야 오시고 그게 유익이냐 그 말입니다. 자 지금 제자들은 눈에 보인 예수 그 분을 그냥 의지하는 그런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 내 곁에 있으면은 염려할 것이 없다.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실 이유가 없는 거죠. 성령은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해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상태, 눈에 보인 예수를 믿는 상태에서는 성령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눈이 안 보이고 사라져버리고 성령이 오셔도 되어있다 그 말입니다. 성령도 보이지 않는 영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의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를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고 그게 그들의 유익이라 그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세계,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시면서 그 세계 안에서 세상의 일을 보면서 파악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는 게 유익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성령보다 한 수 아래다. 예수님이 계신 유익이 아닌데 예수님이 없으면 유익이다. 이런 그 의미는 아니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되었지 않습니까? 그 구원의 세계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성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자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다 그 말입니다. 신자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은혜 세계로 들어오게 한 역할을 이제 성령이 맡으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 자체인데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에서 거듭난다 이러한 얘기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는 바로 이것을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이처럼 신자는요, 그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의에 대해 책망하고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망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는 깨달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에 대한 책망이 뭐냐면은 이건 마치 그 검사가 범죄자의 그 죄에 대해서 심문하고 그 죄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제목이 예수를 믿지 않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책망을 한다는 것은요, 너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책망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온 제자들도 예수를 믿는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아니면은 구원될 수 없는 게 납니다. 이걸 아는 겁니다. 그게 믿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을 난 교회 다닌다 그렇게 간단히 보지 마시고 정말 참된 믿음이라면은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가 없는 게 그게 납니다. 그걸 정말 내 속까지 들여다보면서 그 심정, 그 마음이 절절히 흘러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진노의 자식입니다.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책망한다 그 얘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그게 곧 죄구나.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네가 진노의 자식이다. 이걸 알지를 못한다면 그건 예수를 믿지 아니한 죄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는 죄는요. 윤리적, 종교적, 도덕적과 전혀 거리가 멀어버려요. 네가 바로 진노의 자식입니다. 그게 인간의 실상인데 근데 우리는 그 실상에 놓여 있으면서도 그게 네 모습이면서도 그 사실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 죽으신 피 흘리신 예수를 믿지 않는 죄다. 그걸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성령으로부터 책망받는 거예요. 네가 진노의 자식이잖아. 근데 그걸 몰랐잖아. 아, 그게 죄였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된 걸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내 죄였구나. 그런 책망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죄에 대해 책망을 받고 살아가는 신자는요, 비록 교회를 다녀도요,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자구나, 내가 지는 자식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가면서 항상 내가 진노의 자식이다, 이걸 잊고 살아갑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예수를 믿기보다도 내 장래에만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가 버리죠. 그런 우리 모습 보게 하시는 거죠. 보게 하시면서, 아, 내가 바로 진노의 자식이었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게 죄구나, 이걸 알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입니다. 그 책망이에요. 그 책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의에 대한 얘기라 그 말이죠. 자,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고 죄가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는 죄에 대한 법 적용이 주어져야 돼요. 죄가 있다? 그럼 검사가 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하죠. 해서는 뭐뭐 형량을 때리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죄에 대해서 법을 적용하는데,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이 아니고 의를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의를 적용한다. 근데 그 의가 뭐냐면은 우리의 의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들이 예수를 다시 보지 못한 바로 그 의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짐을 하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었죠. 그게 예수님의 의지 않습니까? 그 의가 짐을 하신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심판이 마땅한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적용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의 앞에서 의로 드러날 수 있는 우리 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 의로 드러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셔서 제자를 다시는 예수를 보지를 못하죠. 보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의 그 의는 계속 제자들에게 적용이 되어질 것이고, 그 의가 제자들을 살릴 거라 그 말입니다. 세상 다른 의는 우리를 살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예수님의 의 앞에서, 아버지를 가려서 다시 보지 못한 그 의 앞에서 세상의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자꾸 발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의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님을 다시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의를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님의 의 앞에서 우리의 의는, 세상의 모든 의는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의를 생각을 했고 내가 행한 것을 뭔가 의로 여겼던 모든 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노하신 우리를 심판에 밀어넣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살림받은 그 주님의 의를 높이게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에 대한 책망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의 말고 우리의 모든 의는 책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 책망을 한다. 심판에 대하여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임금이라고 하면 당시 빌라도 헤롯 대왕,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입니다. 사탄이 세상 임금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세상 임금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복음 12장 31절 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대한, 그러니까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탄이 받는 심판이 뭔가 하면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사탄의 심판.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이제는 사망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권세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런 위치 우리가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신자죠.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사망에서 해방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이 이미 사탄이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뭔가 죄의 모습이 나오는 그런 나를 보면서 혹시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렇게 염려한다면요. 그것은 사탄님이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게 된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능력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그 복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내 행위로 인해서 혹시 내가 심판을 받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에 대한 책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막 뭐 좋은 일 하고 이제는 막 믿음 가운데 잘 살아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항상 탐욕과 여전히 내게 목적 두고 살아 내 모습 보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볼 때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는 내가 믿는 자냐? 내가 이제는 신분받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움이 둥둥 떠오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었다는 이미 그건 완성된 사건이거든요. 그걸 안 믿는 거죠. 주의 부활의 능력을. 이미 사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신발을 받았고 그래서 그 사탄의 사망의 권세 우리를 더 이상 죽어 묶어둘 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런 세계에 들어와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냐고 내 심판에 염려한다. 바로 그러한 모습을 성령 오셔가 심판해 보여 책망하신다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도대체 십자가를 믿는 게 뭐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게 뭐냐? 이런 사실을 말씀하시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간단히 말하면은 아 우리가 바로 내가 바로 진노의 자식이다 이걸 알게 하시고 또 이 같은 우리 진노의 자식을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적용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이죠. 또 이처럼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자는 이미 사망을 이긴 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 때문에 놓였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신자를 사망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다. 때문에 신자는 주 안에서 이미 승리했다. 이게 우리의 복이다. 선물이다.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신자가 바로 이런 복된 자의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존재가 아니고 우리를 이런 복된 세계로 인도해 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예수님 십자가로 이루어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세계 안에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기쁨이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것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왕성히 활동하시는 증거죠. 우리가 똑똑했으면 잘 깨달은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도 죄로 된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것보다도 죄에 파묻혀 살아가면 이렇게 더러운 그런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그 진리 세계에 붙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 그 주님의 은혜를 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활동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게 의가 안 되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내 행한 걸 내어놓고 남에게 자랑하는 것도 결국은 아니란 걸 알게 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성령의 책망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서 진리를 알게 되고 또 구원의 세계를 깨달으면서 세상의 미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에요. 그게 주님이 약속하신 그 제자들에 대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할을 어떤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쪽에 관심을 두는데 그러한 것들은 사실 성령의 역할은 아닙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책망하시면서요. 진리의 세계를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안의 세계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말씀들은 누구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서 주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바꾸 말하면 성령의 궁극적인 역할은요. 어떤 처지에서도 주를 보게 하시고 어떤 처지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면서 세상을 책망하는 그런 이치에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일이십니다. 이런 성령의 일하심 속에서 십자가의 세계를 항상 깨달아 가시면서 은혜의 세계를 깨달아 가시면서요. 세상 일로 인해 붙들려 근심하는 그런 것보다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루신 그 생명의 세계에 있다는 것 이걸 보셨을 때에 그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라 한다면 우리는 당장 모든 걸 포기하고 주를 떠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믿음의 길은 우리 힘으로 되어질 수 없는 엄청난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고 그 진리 안에서 이 땅을 보게 하시면서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주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의 세계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책망 받으면서 내가 진의 자식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의로 적용하셔서 심판이 아니고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니 정말 이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찬송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겠습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참된 생명을 누린 대로 살아가면서 오직 그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만을 높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